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당국은 이스탄불 공항 테러 사건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지도부가 개입됐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터키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자살 폭파범들이 한 달 전쯤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에서 터키로 입국하면서 자살조끼와 폭탄을 반입했다며 이번 테러는 ISIL 지도부가 개입한 상태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또 이들 자살폭파범들이 각각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폭파범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파티 지역을 찾아 이들 3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들은 두터운 자켓을 입고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부상자 한 명이 사망해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가입 이후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최신 미사일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가 보유한 주요 미사일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제조한 초음속 순항 브라보스 미사일로 사거리 290km에 지상과 해상,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브라보스 미사일 수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에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인도의 브라보스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오랫동안 꺼려왔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최근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군 선박이 오늘 오전 훈련 도중 실수로 대함미사일을 발사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떨어져 선장이 숨지고 나머지 선원 3명은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점검 도중 실수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진 초음속 숭펑 3호 미사일은 발사 뒤 2분 만에 펭후 섬으로 날아갔지만 중국과의 타이완 해협 중간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방부가 성전환 남녀에 대한 군복무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군은 100% 모든 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군의 임무는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장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현재 군 복무 중인 성전환 남녀 군인들의 경우 즉각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이로 인해 군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에는 현재 2,500명의 성전환자들이 복무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 하원은 테러 용의자들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이 어제 공화당 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계획은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 표결을 요구하며 의사당에서 26시간 연좌 농성을 벌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번 법안에 급진주의자들과 테러 용의자들의 총기 구입을 금지하는 조항 외에 극단주의 단체들의 회원 영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라이언 의장이 추진하는 법안은 미국 총기협회가 지원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은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이 지난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파 성향의 노버트 후퍼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후퍼 후보의 자유당은 부재자 투표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UN 대사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제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n the only way left is to make it tougher and more costly.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북한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4년째 연속 최악의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엔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사들은 제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3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오준 한국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2270호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대사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 등을 거쳐 결과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f the DPRK has no intention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through negotiation, then the only way left is to make it tougher and more costly for DPRK.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여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오 대사는 제재는 그 자체가 끝 혹은 처벌은 아니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는 제재의 기간만 늘릴 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each nuclear test and ballistic missile launch, the DPRK is improving its ability to carry out a nuclear attack in the region and also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2270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2270호의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서 회원국들이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잘 이행해야 하며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 검색 규정의 경우 항공기와 선박, 차량, 기차는 물론 북한으로 향하거나 나오는 개인의 여행 가방도 검색 대상이라고 파워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해외 은행 내 북한의 계좌 등을 폐쇄하는 금융 제재 내용도 회원국이 잘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행에 있어서도 회원국들이 단합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the only way to truly ensure the DPRK's sophisticated and global procurement supply chain is disrupted.
각국의 단합된 대응으로 정교하고 국제적으로 뻗어 있는 북한의 조달망을 끊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끝내야 한다고 파워 대사는 밝혔습니다. 베시오 코로 일본 대사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ow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ak in unison, speak together to say no, you can't.
베시오 대사는 북한과 교역량이 적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나라여도 2270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행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도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층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돕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북한 기업들과의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나미비아 탄약공장을 짓고 있던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만수대 창작사가 대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과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3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이날 VOA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준수하기 위해 실시되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관계협력부는 이 같은 결정을 유엔 안보리와 북한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와 외교부 총리가 지난주 평양을 방문해 이 소식을 전했다는 설명입니다. 나미비아 정부는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와 외교부 총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다며 당시 만남이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나미비아 대통령 특사인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와 외교부 총리가 평양에 도착해 리용호 외무상 등을 만났다고 지난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그러나 나미비아 정부가 조선광업개발회사 만수대 창작사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제외하고 두 나라 간 친선 협조 관계만 언급했습니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모든 유엔 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북한과 따뜻한 외교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미비아에 대해서는 최근 자국 내에서 북한이 탄약 공장을 건설하도록 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가 만수대 창작사로 위장해 수도 빈트후크 지역에 탄약공장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만수대 창작사가 나미비아에서 군사학교와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 건설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나미비아 정부는 탄약공장 등 북한이 관여한 모든 공사는 유엔의 대북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은 나미비아가 독립했을 때부터 나미비아군에 상당한 지원을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만수대 창작사는 지난 2000년 이래 나미비아에서 군사박물관, 독립기념관, 영웅릉, 의사당 등 4건의 대규모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국가직 최고 수위인 국무위원장에 취임한 뒤 첫 행보로 우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 공산당 창건 95도를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양국 친선을 새 세계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지킬 용의를 밝혔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어제 쿠바 특사인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 보유국 지위를 거듭 주장한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국가 기구로 격상된 조평통을 통해 앞으로 대남 관계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 기구로 승격한 북한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첫 성명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핵 선제 타격 태세 완성 운운하며 핵 위협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거론하는 거짓된 행태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고립될 뿐입니다.
논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라며 북한이 하루빨리 핵 미몽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0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0 발사로 정세가 달라졌다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그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이 핵 보유국이고 중장거리 탄도 로켓까지 갖춘 군사 대국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조평통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당 외곽기구에서 국가기구로 승격된 이후 나온 첫 대외 메시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핵보유국 입장에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자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이전과 달리 굉장히 높아졌고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미국과 남쪽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 내지는 관계 개선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또는 압박하는 이와 같은 성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죠.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또 대남기구로서 과거와는 달리 미국을 한국보다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국가기구가 된 조평통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 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 국가기구로서 이제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남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국과의 관계, 또 북한 내부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통일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정책, 주변국 정책, 북한 내부 정책 이제 그런 것들을 조평통이 모두 다 담당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평통이 앞으로 남북관계나 대남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당 외곽기구에서 국가기구로 편입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의 이번 권력 기구 개편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29일이죠. 그 개정된 헌법을 보면은 국무위원회는 그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기관이고 핵심적인 임무, 이것은 그 국방사업을 포함한 국가 전반 사업에 관한 정책을 토의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무위원회는 그 국가적 사업에 대한 정책 심의와 정책 이행을 그 지도하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위원장이 된 김정은이 노리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만도 지난 5월 9일부터 6일부터 9일까지 제7차 당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위원장에 등극됐고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맹실상부한 최고 영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앞으로 과제인 그 이 주민생활 향상, 경제난 극복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지까지 만약 얻는다면은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것은 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과 국가의 최고 영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국무위원회를 구성한 인사들 가운데 주목을 해야 할 인물로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그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을 포함해 가지고 부위원장 3명 그리고 위원 8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위원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인물들은 그 김기남과 이만근 또 그리고 김영철, 이수용, 이영호 더 나아가서 김은웅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남은 아마 그 선전선동 부장이면서 조국 통일위원장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네.
이만근은 그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군수고부장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수용과 이영호는 대담당 부장과 또 외상이고 김은웅은 그 우리의 국정원 뭐 이와 같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런 인물들로 볼 때 아마 그 국무위원회는 통일 외교 안보에 앞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조평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은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편입을 시켰는데요. 과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조평통은 그 당의 외곽기구로서 대남 문제와 대문제, 통일 문제 또 그리고 대외로부터 체제 존엄 문제 관련해서 성명이나 뭐 담화를 통해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번 최고인민회에서 당의 외곽기구에서 그 일종의 그 국가체육지도위원회와 같이 국가기구로 개편된 것은 앞으로 그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뭐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행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의 협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조평통의 위상을 이렇게 바꾼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 조평통이 독립적인 국가기구인지 아니면은 그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인지 뭐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 조평통이 국가기구로 그 개편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남북 간의 대화의 주체나 경 문제로 대화가 결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뭐 그런 배경도 있겠죠. 또 나아가서 북미 대화나 북일 대화 이것도 뭐 과거처럼 당대 정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정부 대 정부로서 공세적인 대화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 뭐 이번 조평통 개편의 주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국가기관이 된 조평통이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평통이 국가기구로 개편된 것은 김정은 시대의 출범과 함께 통일 문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과 의지가 당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평통이 개편된 이후 첫 담화가 대남 대미 비난이라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로부터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단행한 권력기구 개편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년 사이 체중이 과도하게 불어 불면증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처음 실권을 잡았을 때는 체중이 90kg 정도였는데 2014년 120kg 그리고 최근에는 130kg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잘 못 자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군부 등의 위협을 점검하고 신변 위협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데다 원래 폭음과 폭식을 하는 습성 때문에 성인병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어린 시절 성격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통해 기사화된 것과 관련해 보도 직후 해외 대사들에게 이런 자료가 절대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게 지시했는데 이는 백두혈통의 허구성이 폭로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의 동향과 관련해 장성택의 사망 직후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평양 외곽에서 특별관리를 받으며 요양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경희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병약한 상태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판매한 어업조업권은 평년에 3배에 이르는 1,500여 척의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북한 어민들 사이에 어획량이 주는 데 대한 불만이 많고 기름 찌꺼기 등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한국 어민의 공통으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0% 감소했고 특히 무기류 수출은 88%나 급감했습니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 대북 제재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관련해 직각 발사로 약 400km를 비행했고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앞으로 작전 배치를 위한 성능 개선과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4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이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을 수감하고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지역별로 노동교화소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중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많은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기후조건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할 경우 북한 내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고 그나마 귀국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협박과 착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 취약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탈출한 약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 중 상당수가 강제 결혼과 매춘, 가사 노동 등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이나 가혹한 형량 선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북송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인신매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노동자를 인접국가에 파견할 때 투명한 양자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함께 알제리, 미얀마, 이란,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14년 연속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성매매 축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최초의 농아 유치원이 지난 4월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어린이가 숫자와 글자를 수화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초의 농아 유치원이 올해 4월 초 개원했다고 독일의 본부를 둔 대북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가 밝혔습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의 북한 연락관이기도 한 그룬드 대표는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당시 3명이 전부였던 농아 어린이가 지금은 2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룬드 대표에 따르면 투게더 함흥과 가톨릭 단체,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평양 모란봉 구역에 건립된 이 유치원에는 교실이 10개 정도 있고 40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의 대북 지원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북한을 방문한 데보라 러셀 세계 수화 통역 협회 회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농아 유치원을 둘러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The room was bright and colorful and a lovely mat on the floor for them to sit and play.
교실이 매우 잘 꾸며져 있었고 농아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회장은 한 교실에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12명의 어린이가 수업을 듣고 있었다며 수업 내용은 일반 유치원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kinds of things that you would regularly expect in a play school or a preschool. That's where
숫자와 글자를 수화로 표현하는 방법 등 일반 농아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회장은 농아 유치원이 조선 농아인 협회 건물에 있었으며 유치원 외에 텔레비전 녹화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비전 녹화장에서는 독일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 방송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러셀 회장은 전했습니다. 러셀 회장은 또 조선농아인협회 건물 옆에 별도의 건물이 있으며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목재문이나 장애인용 알람시계 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약 30만에서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회장은 하지만 북한 전역에 농아들을 위한 학교 시설은 8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북한 각도에 적어도 한 개의 농아 유치원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at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to support DPRK?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ould be nice is to be able to see kindergartens in every province.
북한 농아 어린이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린이들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투게더 함흥의 그룬드 대표도 평양 이외 지방에도 농아 유치원이 설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 함흥은 북한에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내정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인 최경림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대사는 30일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을 추천했습니다. 최경림 의장은 이사회 내 5개 지역을 대표하는 대사들로 구성된 협의 그룹이 추천한 3명의 후보들을 놓고 폭넓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네바에서 계속되고 있는 3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일 열리는 회의에서 오해아 퀸타나 후보를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오해아 퀸타나 내정자는 아르헨티나의 인권변호사로 유엔인권이사회 국제고문과 비정부기구인 아블라스 데 플라자 대마요의 법률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 하원 인권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협의그룹은 오해나 퀸타나 내정자를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으로 추천하면서 오해아 퀸타나 후보가 인권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폭넓은 직접적인 경험을 쌓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해아 퀸타나 내정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한 지원 서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등 유엔 보고서들을 통해 북한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 아래서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정부는 호전성을 강화하면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핵 문제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며 지역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해아 퀸타나 내정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일하면서 미얀마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지원한 것도 그 같은 희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틴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활동했고 2010년 8월에 인도네시아의 마루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라딘 하산 사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이 사업은 악화된 한반도 정세 탓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라진 하산 사업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가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라진항을 이용한 라진 하산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이를 화물선에 옮겨 싣고 한국 내 항구로 운송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합물류 사업입니다. 러시아에서 라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비와 운송기간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8일 대북 독자 제재의 하나로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3차 시범 사업을 끝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티모닌 대사는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라진 하산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알렸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 운송만 진행된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사업을 중단한다고 통보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티모닌 대사는 한국 정부가 라진 하산 사업에 참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주변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한국 정부가 이를 잠시 중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세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라진 하산 사업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현황과 관련해 티모닌 대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될 사드의 한국 배치를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발간된 의학 논문 2천여 편의 분석과 동향에 대한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남북 간 의료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모두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의료 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된 통일보건의료학회는 1일 서울연세의료원에서 북한 발간 의학 논문의 최근 10년간 동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북한 의학과학 출판사가 1979년 발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과라는 이름의 잡지에 수록된 논문들로 이 잡지는 1년에 4회 발행되며 각 호당 40에서 6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논문 2092편 가운데 소화기와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간되는 의학 논문은 내과와 조선의학, 예방의학, 외과의학, 기초의학, 소아산부인과, 구강안과 이비인후과, 조선약학 등 모두 9개 분야입니다. 평가 대상 논문 중엔 소화기 논문이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연구 논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화기 내과 분야를 분석한 연세대 의대 김원호 교수는 여러 분과 중 소화기 분야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미뤄 북한에서도 소화기 질환이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논문의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연구에 대한 연구가들의 의지는 상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논문으로 다뤄진 구체적 질환으론 소화기 내과에서 소화성 궤양과 십이지장염, 간염 및 간경변증, 담도 질환이 많았고 순환기 내과에선 고혈압과 고지혈증, 신부전증 순입니다. 호흡기 내과에선 폐렴과 늑막염 등 감염성 질환 연구가 많았으며 내분비 내과에선 당뇨병과 자기면역성 갑상선 질병 순이었습니다. 논문의 형태는 분량이 한두 쪽에 불과했고 주로 한글로 작성됐으며 사진이나 통계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는 출판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고 학회는 추정했습니다. 또한 참고 문헌은 주로 북한과 일본, 러시아, 미국 논문 등을 인용했지만 최신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국제사회와의 교류 부족 상황이 논문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학회는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실험 논문의 경우 고전적 약재나 천연물, 자체 개발 약물이나 민간 요법으로 보이는 중재 연구가 많았으며 이 역시 최신 치료법이나 신약 반입이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학회는 2천여 편의 북한 의학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의학 지식의 적절성이나 최신성, 학문 발전 기여도, 연구 독창성, 연구 설계 적합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 70%까지 미비하거나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평의 한계점이 있다면서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의 특수성과 보건의료의 보편성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는 북한과의 의료 분야 공동 연구는 남북한 모두의 큰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가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북한 의료가 좀 더 좋아진다는 것은 통일 한반도의 관점에서도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이 보건의료와 같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얼음을 녹이고자 하는 그런 불씨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상호 강점을 활용한 의료 분야 협력 연구 또는 분단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특정 질병에 미치는 영향 등 남북한 공동 연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나 해외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서울의 한 교회에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30일 오후 서울의 한 교회 북한인권희생자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북한인권희생자 기념관은 북한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공간인데요. 지난 2001년 중국에서 납치돼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고 김동식 목사와 올해 4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살해된 조선족 고 한충렬 목사 등 7명의 업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희생자 유족들도 참가했는데요. 고 김동식 목사의 처제인 정영애 씨입니다.
가족보다도 외부에 계신 탈북자들을 위해서 애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도 아픈 몸으로 그냥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셨었는데 이렇게 아주 못 볼 줄 몰랐죠. 늘 걱정 속에 있어요. 그전부터. 그전에도 북한하고 교류가 없을 때도 북한에 가서 이렇게 좀 사진도 찍고 도와주고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걱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 중에 하나였지 특별히 더 이렇게 못 돌아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워낙 아픈 몸으로 갔기 때문에 치료는 북한에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안 될 텐데 그냥 있어도 힘들 텐데 어떡하나 막 걱정을 했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탈북민으로서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위해 일하다 지난 1997년 사망한 고 김광수 선교사의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면회 좀 시켜줘라고 친구들이 자꾸 그 보이부다가 말해가지고 보이부에서 오라고 해서 만났잖아요. 가서 그때는 얼굴이 이제 조그만 아이 같아요. 살이 싹 빠지고 몸에 살을 다 긁어도 1kg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형편에서 이제 제가 보고 나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 사람 무슨 죄 지어서 저렇게 죽게 됐는가 했는데 보험에 들어가니까 미리 갖다 놨어, 데려다 놨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하고 서리 가족 우리 남편인데 말할 게 있으면 말하라고 국가보위부에서 높은 간부가 큰 간첩을 잡았다고 김동승 목사님 한국 목사님과 있었으니까 내 안 기본 간첩이다 거기다가 감옥에서 또 몰래 복음을 전한 걸 누가 가서 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기본 간첩죄에다 미신까지 퍼뜨린 죄로 이제 그래 하고 그걸 대라고 고문을 당한 거예요.
6개월 만에 이제 병원에 오라고 그 통보 왔을 때 가니까 뭐 옷도 다 찢어져 이제 엄마랑 말한 것도 같아요. 사람이 형체가 안 보이고 너무 예배가지고 눈도 못 감으시더라고요.
종교 관계자와 희생자의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관식을 찾았는데요. 박한관 목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주축이 돼서 이렇게 이미 해오셨고 또 잘 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들이라고 보고 이런 소식을 널리 알려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다 뜻을 모아가지고 이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먹지 못하고 굶고 뭐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길이길이 잊지 않고 기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한편 유족들은 북한 인권 희생자 기념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기억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길 바라는 마음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곳에 나아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오늘 또 김동식 목사님이 이제 그런데 오늘 또 같이 옆에 또 나란히 이렇게 모시고 나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확 이렇게 열리는 그런 감이 나고 참 감사하고 정말 항상 잊지 말고 대를 이어서 그분들처럼 가볍게 살고 이제 남은 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감옥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다 나도 죽게 되고 눈도 멀고 귀도 다 멀었댔어요. 내가 비록 남처럼 뭐 크게 무슨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정말 내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본인도 자신감 가지고 또 어디 어려울 때나 또 남도 도울 수도 있는 봉사도 많이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진짜 이름은 저라 해도 얼마나 이렇게 씨앗을 뿌려 많이 노력했나요? 그 이름을 조금이나마 따라 배웠으면 좋겠어요.
신정남 선교사님을 국가인권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 사례로 다루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엔에도 이걸
북한 인권 희생자 기념관은 서울 갈보리 채플 교회의 작은 방 한켠에 마련됐는데요. 기념관 측은 앞으로 이 공간을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해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에 오래간만에 장대비가 내렸다는데요.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남부지역에만 머물렀던 장마전선이 중부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아주 습한 날씨에 햇볕까지 해서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 서울에서는 뭐 차라리 억수같이 내린 장대비가 시원하다 이런 반가운 분위기였다가 오후까지 계속 이 장대비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의 양이 꽤 많았는가 보죠?
네, 경기도 31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까지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내린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내일 새벽까지도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남부지역, 경남지역, 전남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뭐 강풍과 호우에 비행기가 결항됐고도 많고 고속도로 곳곳에 지금 사고가 나고 도로 침수되고 여러 가지 비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를 보니까 내일 2일까지 비 예보가 있고 황해도 지역은 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지만 한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수요일까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뭐 장마다운 장마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원한 비 소식이 반갑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수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섯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중남미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다가 지난달 23일 한국에 온 28살 여성이 여섯 번째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5월 이후 한 50여일 동안 추가 감염자가 없어서 지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은 분위기였는데 이 여성이 한국 입국 나흘째부터 뭐 발진이라든지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병원을 들렀고 병원에서 의심 신고를 하면서 확진 판명까지 받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조금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위험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유행국가로 분류한 나라입니다. 물론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죠. 최근 2개월 안에 10명 이상의 환자가 났거나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2개월 이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유행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2014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현지에서 아마 모기에 물린 뒤 한국에서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 보건당국은 추가적인 전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이 심층 역학 조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이 여성이 한국까지 입국한 경로가 좀 복잡합니다.
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들렀다가 대만을 거쳐서 한국까지 온 것인데요. 동행자는 없었는데 며칠에 걸쳐서 여러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스쳐 지나갔거나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보건당국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5명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들 퇴원 후에도 임상 경과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아직 특이 사항은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이 한국의 양성평등주간, 남녀평등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가정 안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여성의 뭐 여러 가지 지위나 뭐 사회적 역량, 뭐 학력도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양성이 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집안에서의 남녀 역할의 모습은 적어도 남녀평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20, 30대 성인 1,000명과 14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인 남자, 여자의 활동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성인 응답자의 40%, 여성의 대표적인 활동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 남성의 대표적 활동으로는 34.6%가 TV를 보는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남성들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조금 듣기에 좀 그렇기는 하네요.
네. 성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런데 마찬가지 응답을 했습니다. 약간의 그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어머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본다. 이걸 대표적 네. 활동으로 꼽은 겁니다. 이외에도 여성들의 활동으로는 자녀 교육을 하거나 돌본다 이런 응답이 많았고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옷을 정리하거나 빨래를 한다 이런 순이었는데 남성들은 TV 시청에 이어서 거실 소파에 위에 눕거나 앉아있다,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한다, 자녀 교육을 하거나 돌본다,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다 이런 순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실제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요?
뭐 아니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솔직한 응답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성인 여성들의 그 가정 내 양성 평등에 관한 응답,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49.6%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남성은 4명 가운데 1명만 이 부분에 동의한다 이런 응답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 성인 남성의 35% 예, 가정 양성 평등을 위해서 가정에서 좀 바꿔야 될 문화로 가정의 생계를 남성들이 책임져야 하는 결혼 생활이다 뭐 이렇게 답을 했고요. 여성들의 28.1% 가사를 주로 여자들이 책임하게 돼 있는 거, 이 결혼 생활을 바꿔야 할 텐데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여성이 가족의 생계 책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요?
네네. 1년 전에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여성들의 어떤 가장 역할, 제대지 역할에 대해서 저 여자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52.9%가 저 여자 참 멋있다 이런 응답이었고 그 다음이 저 여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응답이 나온 겁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하다. 그다음 저 여자 참 안 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명절 때 시댁이나 본가를 먼저 갈 것인지 아니면 친정이나 처가를 먼저 가야 하는지를 두고 이 달라지는 명절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도 눈길을 끕니다. 외가, 설에는 외가에 가고 네. 추석에는 친가를 방문한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네.
2005년 조사와 비교를 해보니까요. 반대의 결과를 보인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참 그렇군요.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전해드린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연례 총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중국에 지난해 출범한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총회를 가짐으로써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중국의 이 1대1로 구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